네, 인스몰 안녕하세요. 그러면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대로 또 오늘부터 그 다니엘서를 시간이 되는 대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이야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이에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 그러니까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읽으시면 그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 부분을 읽으셨는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먼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네, 뭐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 네, 끌려가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거하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시대와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을 초월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권세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 뭐 말씀이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백부장과 같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우리가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 유다 왕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 북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 유다 왕국이 좀 명맥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남 유다 왕국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리라고 보는데 네, 벌써 그게 한 11년 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하는 그 부분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포로로 잡혀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왕국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 이제 여호야김 때 유다왕 남유다왕국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결국은 그 유다와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펜으로 표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예, 여기서는 뭐 밑줄 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니까 형광펜까지 하나 더 거해야 될 부분이 2절에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의 이 흐름의 중심이 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관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줄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지나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바벨론 왕이 당시 강대국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 강대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요즘 강대국으로 아주 2인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뭐 항상 뭐 러시아 예전에 소련이었던 그런 강대국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강대국이 존재했고 약소국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 왕국은 약소국이었고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이제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왜 왕들 중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식으로 세종 대왕 예, 그런 거는 뭔가 역사에 큰 일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서구 역사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이제 여러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이제 오게 되었고 그래서 뭐 강대국하고 약소국의 싸움이니까 뭐 결과는 뻔하죠. 사실 이제 뭐 인간이 생각할 때는 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표시하라는 부분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그 속국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항상 강대국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는 약소국은 당연히 힘이 없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것, 그것들을 약탈하고 탈취하고 뭐그 좋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하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그 일어났던 열왕기하와 역대하 말씀을 이제 조금 있으면 찾아볼 텐데 그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주는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 기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조차도 그 바벨론이나 이방의 나라에 그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이제 후에 나오죠. 사실은 이제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거룩한 기구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주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훼파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 뭐 나는 누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목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적을 세웠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겸손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핵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앞으로 대하시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다니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이제 배경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때 일어난 것을 기술한 역대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3장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역대하 36장의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 당시에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배경을 잘 아실 수 있으려고 봅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애굽 왕 느고라는 파로 우리가 이제 파로라고 하는 바로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라고 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서는 파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파로의 당시에 이 당시에 파로는 느고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느고가 엘리야김을 이제 유다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약소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 민족인 애굽 왕이 그 남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들이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이나 뭐 일본 쪽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워낙 소국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파로가 남유다의 왕을 세울 정도인가 된 거예요. 그 왕을 세운 받은 게 이제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바뀌죠. 네, 이게 이제 남유다 왕국의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18번째 왕인데 예,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그 애굽 왕이 느고가 파로 느고가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로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18대 남유다 왕국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세운 이 사람이 엘리야김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그 바벨론을 포로 갈 때 당시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참 치욕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5절부터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 그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25세에 애굽 왕이 이제 앉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펜으로 아마 이 당시에 그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미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텐데 혹시 알아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이 부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다니엘서 1장 2절에 제가 그 형광펜까지 칠하라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결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 5절에서 읽으신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 왕이 세운 그 엘리야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인데, 그 18대 남유다 왕국이 이제 그래서 왕이 된 건데, 18번째 왕이 된 건데,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를 치는데, 그 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아까 다니엘서 1장 2절은 주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것들을 붙이셨다,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에게 붙들어가게 지켜주시지 않고 붙들어가게 만들고 더군다나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까지 가져가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걸 놔두셨을까? 그것을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5절의 끝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으로 규정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붙이신 겁니다. 그들의 손에.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당시에 그 바벨론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은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그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대왕이 세력을 확장시켜서 그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켰다.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다. 식민지로 삼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죠. 세계사에서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1차로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냥 한 번에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 왕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뀐 이 왕 때 한 번 먼저 끌려가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또 끌려가는 일이 그 뒤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야긴, 9절부터 읽으시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 19번째, 19대 왕이 되겠죠.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입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빤히 알겠죠. 8살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그래서 그 치리하는 그 기간도 석 달 열흘을 치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또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뭐 8살짜리가 악을 행했으면 뭐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여기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아이가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8살짜리 왕이 됐으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여기서 왕이 악을 행했더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그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료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모두에게까지 이르러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질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모든 남유다 왕국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얘기까지 이 악을 행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새초에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예,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과 그 하나님의 기구들을 또 귀한 기구들을 또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차로 사로잡혀간 그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는 18대 여호야김 때 왕이고 그리고 2차는 바로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2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20번째 왕 이것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여기서 보면은 그 아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야기는 그 요시아 왕은 이제 이 16대 왕인데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나중에 보시려면은 저희 예배당 홈페이지에 그 말씀 나눈 토에 말씀 나눈 토로 가시면은 그 24번 문서에 이 왕들의 즉 북왕국과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을 순서로 쫙 기록을 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알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부분, 예, 그 부분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시드기야가, 그 아잡이 시드기야가, 그래서 여호야기는, 그 16대 요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그 앞에 그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 나머지 왕들이 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이 여호야긴, 8세의 왕이 된 이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니까는 그 아버지가 있겠죠. 그 아버지가 바로 그 18대 왕이었던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이제 19대 왕이 됐던 거고 20대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왕인데 그 시드기야 그래서 그 아잡이 시드기야다 그러니까 삼촌인 거죠. 어떻게 여호야긴의 삼촌인 겁니다. 이 시드기야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역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가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마따니아라고도 하고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시드기야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를 세울 때 원래는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까 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그 애굽 왕이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이제 세움을 입었을 때 이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역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계속해서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네, 색깔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왔죠. 네, 아까 그 18대 왕, 19대 왕, 지금 20번째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까지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왜 우리가 너 악인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범죄자야,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규정을 할 때, 판단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이 기준이 쭉 아주 그냥 복잡한 그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정한 법에 대해서 그걸 어겼을 때, 그럴 때 뭐 너는 뭐 형사범, 뭐 너는 무슨 뭐 가벼운 법을 또 중한 벌로 해갖고 각 그 이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남유다 왕국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까지 사람들이 정한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는 그 판단 기준이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것으로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가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악을 행했, 그것이 곧 너희가 행한 악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살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엄중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세상의 법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도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며 그 말씀을 멸시하고 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부분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표시에 정말 표시해야 될 부분이 12절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다.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부터 결과가,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곱게 했다라는 건 교만했다는 얘기죠.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여기서도 나오죠. 14절에 그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오늘날 말하면 뭐 목사급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직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뭐 성도가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여지는 외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인가, 오직 말씀인가,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겸비하여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부분을 표시하셔야 되겠죠. 16절에 15절과 16절에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부지런히 그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회할 수 없어. 이제는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회할 수 없게 그냥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네, 이 부분에 표시해야 되겠죠. 갈대아 왕. 여기서 이 갈대아 왕은 누굽니까?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왜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왜 갈대아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왜냐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아까도 이 바벨로니아를 좀 역사적 배경으로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언제부터 기록에 나오냐면 아브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브람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람이 고향을 떠나야 됐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고향을 떠나라 하셔서.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고향이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네,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죠? 예. 네, 갈대아 사람들이 거하는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던 그런 도시, 과거의 고대 도시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평을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우르는 도시고 갈대아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때 번성했던 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고대 바벨로니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고대 오래전 고대 바벨로니아다라고 얘기하고, 이 느부갓네살 이하의 이때 다니엘 당시의 이 왕은 이제 신 바벨로니아다. 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해서 고대와 신을 그렇게 나누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참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그들이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갈대아와 왕.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도 여기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발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 선발했을 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셨죠? 거기서도 갈대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 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왜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걸 왜 가르쳤을까? 예, 거기서 바로 그 바벨론 왕, 신바벨로니아 그 왕의 그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읽으실 때 바벨론 왕, 갈대아 왕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떤 다른 두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갈대아 왕이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에게 붙이심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아까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의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왜 허락을 하셨는가? 응? 바로 그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뭐 우리 교세가 어떻고 성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었든지 오늘날 우리도 멸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바벨론 왕, 누구를 갈대 왕에 붙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라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세고 강하고 어떤 민족이 강하고 어떤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속국을 하는 이런 이것이 세계 역사의 평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 그래서 3차 마지막 이 남유다 왕국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훼파됩니다. 네, 그 부분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이번에는 이제 싹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느부갓네살이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20절에 이 부분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해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해 하신 그 예루살렘을 훼파시켜 버리고 다 불사르고 다 무너뜨리시고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다시 오늘 그 다니엘서 1장 1절로 돌아와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처음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끌어갈 때 다니엘도 그때 함께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벨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죠. 나라가 멸망한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까지 훼파되는 그 놀라운 일, 이런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안타까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므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이 과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만 읽으려고 하고 말씀만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에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대로 정말 70년이 참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도 흥미로운 점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케 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를 유다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이방인들의 왕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하겠지만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첫 번째로 1차로 돌아오는 것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의 일부를 이끌고 먼저 1차로 돌아옵니다. 이 수룹바벨의 인물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유대부로부터 기록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그 계보회 중에 바로 이 수룹바벨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재건은 이제 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훼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재건할 때 이 성전을 물론 예루살렘의 그 2차 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룹바벨이 와서 재건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재건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1차로 유다 백성들의 얼마를 내고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귀환되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로 귀환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 기록된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또 일부를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로 귀환할 때 이번에 그들의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재건케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로 다 회파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포로로 잡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라는 교회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이방 왕들을 역사 이방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 귀환이라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다시 수르바벨 성전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으실 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하고 힘센 사람들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경외하며 믿고 이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어져서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과거의 멸망의 역사와 또 번성의 역사, 이것들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속에 강한 자 속의 손에서도 강대국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않는다면, 멸시한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남의 속국으로 자유 없는 빼앗긴 자유를 빼앗겨 살아가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민족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심령 한심령은 이 과거에 실제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서 이 과거의 아픈 역사, 이 괴롭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한심령 한심령이 예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세상의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의 것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 핵심적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흐름은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잘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